시편 81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세웠던 이세 명의 찬양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시편 81편의 분류는 감사 예배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삽의 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 대해서 또 악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로서 찬양 대장으로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찬양에 대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을 촉구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5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 시편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이 찬양시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교훈시이기도 하고 또 지혜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이것은 감사 예배시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월초 우리가 월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달, 첫날 모이는 날도 또 15일째도 또 모든 절기 때마다 이 시편 81편의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 단순하게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찬양대가 해야 됐던 것은요, 단지 인간의 아름다운 노래로 그 입술에 그 곡을 곡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또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헤만과 여도둔 같은 경우는 그들을 부를 때 선견자라고 불렸습니다. 선견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미리 보는 자를 가리키죠. 히브리어로 호째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선견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찬양대 지휘자들의 역할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휘자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삽은 정말 우리 모두의 영성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81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두 가지의 명령형인 동사가 등장하고 있죠.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치라.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노래하다라는 이 동사의 원형은요, 진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즐거이 소리치다라는 뜻은요,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실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기쁘게 소리치십니까? 감동 가운데, 원래 기쁨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찬양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정말 기쁜 마음이 솟아나서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이 감격이 막 이렇게 가슴 속에서 막 무리듯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야구장 가면 막 치어리더들이 막 응원하고 막 소리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또 5월 달에 보니까요, 대학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때마다 요즘은 아이돌 가수들이 대학 축제 무대를 다 장식하는데 그 열기가요 말도 못하게 뜨겁습니다. 함께 모두 이 떼창이라고 하죠. 그 노래를 같이 함께 부르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축제 가운데 또 야구장 가운데 그렇게 소리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응원하듯이 찬양하는데 우리의 찬양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2절과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며 나팔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을 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노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노래 못하시는 분들도 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의 내용들을 잠잠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소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북같은 타악기잖아요. 이거는요, 음감이 없어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그 목소리를 다하여서 또 나는 찬양을 못한다, 나는 음감이 없다 얘기할 게 아니라 뭡니까? 함께 기뻐한 가운데 북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아름다운 수금, 하프죠. 오늘날의 하프고요. 비파, 기타 같은 것입니다. 좀 음감이 있는 사람들,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재주를 더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시를 읊고 또 탬버린과 같은 소형 타악기를 치고 현악기로 매우 고귀하고 고결한 음색에 그 음을 더하여서 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4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는요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번역되면 생략되었습니다. 키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율례라는 단어가요, 이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속한 또 야곱의 정하신이라는 수식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야곱은 언약 백성의 대표자들을 상징하죠. 즉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상반전에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러 나가실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증거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죠. 요셉의 인물이 바로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주할 때 인큐베이터와 같이 이 수많은 이 4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요셉 총리였죠. 그러니까 요셉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요셉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혜 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삽이죠. 그렇죠? 아삽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언약을 인내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애굽의 생활과 풍습에 젖어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백성들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이 시를 쓰고 있는 아삽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를 가리키는 것이죠. 애굽의 생활과 풍습에 젖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비교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되고 이제 너희는 바로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시면서 대단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옮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애굽의 건축물들을 이렇게 만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81편 7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우레소리 가운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 물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출애굽 초기에 한번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가데스 바데아 앞에서 물이 없다라고 또 하나님을 두 번째 이 무리바 사건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사건은 이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 바위를 반석을 두 번 딱 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응답하고 말씀하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보면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방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어디에 나와 있죠? 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십계명은요 이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키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하죠. 이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하게 이 정언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고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계시죠. 세비어 처치의 아주 유명한 그 정말 시대를 이끌어갔던 팀 켈러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인간이 중요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들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보다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이 그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상이 존재하고 마치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이 우상이란 존재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을 때는 삶의 모든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 질수 있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요, 강팍하게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막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협박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이 강팍하게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겠다라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조차 두시지 않고 아주 강하게 너희들을 압박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할수 있는 게 뭐죠? 협박하잖아요. 근데 협박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가 진짜 안 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정말 세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원래 사랑하는 두 대상끼리는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가치를 모르죠. 아이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져주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용서해주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므리바와 같이 사건과 같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정말 축제와 같이 찬양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셔서 삶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